시편 11번 메시지. 부활 안에서 목자이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왕이신 그리스도. 시편 22편부터 24편까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부터 오는 시대에서의 왕권까지를 계시합니다. 시편 22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및 부활 안에서 산출된 그분의 많은 형제들이 교회를 구성함을 봅니다. 시편 23편은 목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목자는 그분의 부활 안에 계십니다. 시편 24편은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오실 왕이신 그리스도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편의 시들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교회를 산출하시는 그리스도, 목자가 되어 교회인 그분의 양무리를 목양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왕이 되기 위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부활 안에서 목자이신 그리스도. 시편 23편 1절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양무리입니다. 성경에서는 교회를 양무리라 부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은 그분이 이스라엘에게서와 이방인들에게서 양을 모아 그들로 한 무리가 되게 하시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여호와는 신성한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간들일 뿐입니다. 어떻게 신성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위해 인간인 우리에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신다면 우리는 극도로 두려워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났음을 말해줍니다. 성경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신성한 삼일 하나님이 목자가 그의 양무리에게 가까이 있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까이 계실 수 있습니까? 게다가 타락한 죄인들인 우리가 어떻게 신성한 목자의 양무리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 따르면 우리는 뱀이요, 독사요, 전갈입니다. 시편 23편은 이 목자가 사람이 되어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 죄를 씻기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생명주는 영이 되기 위해 부활 안으로 들어가신 분임을 암시합니다. 그러한 분으로서 그분은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이 세 단계를 거치셨으므로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실 자격을 완전히 갖추셨고 장비되셨고 적합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일 뿐 아니라 사람이십니다. 그분은 신성하실 뿐 아니라 인간적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부활 안에서 생명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오늘날 주 예수님은 영이십니다. 생명주시는 영이신 그분은 우리의 내적인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뱀들이고 전갈들이었지만 우리는 구속받았고 그분의 피로 씻음받았으며 부활하여 거듭났습니다. 구속받고 씻음받고 부활하고 거듭난 자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양무리, 즉 교회입니다. 여호와 삼일 하나님이 성육신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여 생명주는 영이 되심으로써 우리의 목자가 되실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씻으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심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양무리가 될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실 자격을 갖추셨고 우리 또한 그분의 양무리가 될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시편 23편은 전적으로 부활 안에서 목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시편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 시편에서 삼일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볼 수 있습니다. 2절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입니다. 푸른색은 생명의 풍성을 표징합니다. 우리는 푸른 나무와 초장을 볼 때 생명의 풍성을 봅니다. 만약 나무들이 노랗게 말라 있고 풀이 갈색이라면 그것은 죽음을 나타냅니다. 푸른 초장은 주 예수님을 표징합니다. 주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이것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양들이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양무리로서 푸른 초장을 누리기 위해 우리에서 나와 그분을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그리스도는 문이시며 목자이시며 초장이십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초장이시며 우리의 자양분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양들을 먹이는 장소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그리스도는 그분이 우리에게 영양을 공급하시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들을 위한 떡은 푸른 초장이며 푸른 초장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푸른 초장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신 후 우리의 영양 공급이 되시기 위해 푸른 초장으로 자라고 계십니다. 시편 23편 2절 하반절에서는 우리의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쉴만한 물가는 그 영입니다. 그 영은 생수이시며 그리스도는 푸른 초장이십니다. 5절에서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나니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 9절은 즐거움의 기름을 말합니다. 이 기름은 그 영을 표징합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그 영이 아직 계시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 영이 아직 완결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못 박히심과 부활을 통하여 완결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영은 생명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완결되셨으므로 그분은 우리에게 유용하십니다. 시편 23편에서 물가로 예표된 그 영과 기름은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완결된 영을 표징합니다. 이 시편은 또한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목양이 다섯 단계로 되어 있음을 말해줍니다. 첫 번째 단계는 초장과 쉴만한 물가입니다. 초장과 물가는 우리의 영양 공급을 위한 것이며 소중히 품고 누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의의 길의 단계입니다. 의의 길은 우리의 행함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영양 공급을 받은 후에 의의 길을 걷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단계입니다. 사망과 음침한 그늘과 골짜기는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목양하심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도록 인도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전장의 단계인데 거기서 우리는 대적을 대항해 싸웁니다. 전장에서 상과 잔치가 우리를 위해 배설됩니다. 끝으로 마지막 단계는 평생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목양의 다섯 단계 중 자신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는 누림의 초기 단계인데 이것은 마치 초등학교와 같습니다. 우리의 교육 체계는 다섯 단계, 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23편의 그리스도의 목양하심의 다섯 단계에 비교됩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체험에 있어서 고등학교에 있는 동안 초등학교에 머물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보다 성숙한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었던 한 형제는 아마 그리스도의 목양하심의 다섯 단계들을 모두 통과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는 여러 다양한 때의 다섯 단계 모두를 체험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의 누림의 초기 단계.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먼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의 누림의 초기 단계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직후에 우리는 누림의 첫 번째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분을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주님은 그에게 그분의 양들을 먹이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우리는 젖을 먹이는 어미와 같이 어린 자들을 관심하면서 소중히 품고 양육해야 합니다. 아기가 태어난 후에 어머니는 아기에게 젖을 주며 그 아기가 잘 자랄 수 있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누림의 초기 단계에서 어린 양들, 곧 젖먹이들은 푸른 초장이신 그리스도를 공급받습니다. 젖먹이들은 식사 예절을 모릅니다. 모든 어린 양들은 예절을 생각지 않고 다만 푸른 초장에서 먹으려고 눕습니다. 그리스도는 푸른 초장에서 우리를 예의 바르게 앉히지 않으시고 눕게 하십니다. 바른 예절을 생각지 않고 이런 식으로 먹는 것이 더 누림직합니다. 초장에 누워 풀을 먹는 어린 양은 바른 식사 예절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가슴에 누워 젖 먹는 어린아기와 같습니다. 어떠한 식사 예법도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는 수년 동안 주 안에서 새로운 자들인 어린 양들을 양육해왔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데 있어서 어떠한 예법과 형식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새신자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좋은 분이시라는 것은 그리 많이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예의 바르고 정중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새신자를 양육하고 있으나 그에게는 예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가 아직 앉아있지 않고 누워서 푸른 초장이신 주님을 누리는 어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또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푸른 초장은 그리스도이시고 쉴만한 물가는 그 영이십니다. 그 영은 쉴만한 물가이십니다. 우리가 새신자를 돌볼 때 우리는 반드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먹일 뿐 아니라 그들이 그 영을 마실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영을 훈련하여 그 영을 마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식사할 때에는 언제나 마실 것이 먹을 것을 따라 나옵니다. 나는 식사할 때 보통 물을 두 잔 마십니다. 그러고 나서 편안하고 평온한 식사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은 우리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만약 누가 마실 것이 없이 음식을 대접한다면 그것은 그리 유쾌하거나 편안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편안한 느낌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초장이신 그리스도와 쉴만한 물가이신 그 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사실상 초장과 물가는 같은 분을 말합니다. 한 면에서 그분은 우리를 먹이는 초장이시요 음식이시지만 또 다른 면에서 그분은 우리를 완전한 안식으로 이끄는 물가인 생명주는 영이십니다. 초장과 물가는 둘 다 생명주는 영이신 부활하신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의의 길에서의 부흥과 변화의 두 번째 단계. 시편 23편 3절은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의의 길에서의 부흥과 변화의 두 번째 단계를 말합니다. 우리의 혼을 소생시킨다는 것은 우리를 부흥시키는 것입니다. 소생은 새롭게 됨과 변화를 포함합니다. 이것은 신약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 우리 혼의 주도적인 부분인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가르침과 일치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목양하심으로 우리의 혼을 소생시키십니다. 그분은 우리로 그분의 길을 취하도록, 즉 의의 길을 걷도록 우리 혼을 소생시키십니다. 부흥시키시고 변화시키십니다. 길과 의는 모두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십니다. 합당한 형제나 자매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길이며 방법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성답지 않게 행동하고 걷는 자매는 그리스도를 그녀의 길로 취하고 있지 않으며 어리석게 행동하는 형제도 그리스도를 그의 길로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형제에게는 장로가 되기 위한 특별한 길이 필요합니다. 또 어떤 형제에게는 동역자가 되기 위한 길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기 위한 길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일하기 위해 또 다른 길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과 일에서 우리에게는 의의 길들인 많은 길들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7장은 우리가 생수인 생명주는 영을 마실 때 우리는 단지 하나의 강이 아닌 많은 강들로 흘러넘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합당한 인성의 강, 친절의 강, 사랑의 강, 인내의 강 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강들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겸손의 길, 사랑의 길, 인내의 길 등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이 의의 길입니다. 의란 그분의 의로움과 엄격한 요구에 근거한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의 올바름을 말합니다. 우리는 의의 길에 미치지 못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이루어진 우리 혼 안에서 소생되고 변화됨으로써 의의 길을 취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서 합당하고 균형 잡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의로울 수 없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올바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의의 길에서 우리를 목양하십니다. 목자는 양을 지시하고 인도하는 막대기를 갖고 있습니다. 양은 길을 잃어버리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목자는 그의 막대기를 사용해서 양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양무리와 함께 바른 길에 있도록 지킵니다. 우리의 행동은 자주 길을 잃고 헤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교정하심이 필요합니다. 신사나 숙녀가 되기도 어렵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장 높은 수준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가끔 자매들은 머리를 합당하게 자르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에 걸맞는 합당한 구두를 신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의 인격이 옳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올바라야 합니다. 형제들도 머리를 단정히 해야 하고 넥타이를 매는 데 있어서도 올바라야 합니다. 우리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올바를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올바라야 합니다. 60년대 후기에 로스앤젤레스에서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왔던 젊은 형제들은 자유분방하고 아무렇게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일정 기간 교회 생활을 한 후에 그들의 옷 입는 방식이 매우 합당하게 되었고 그들의 긴 머리와 턱수염은 짧게 깎여 있었습니다. 어떤 형제는 집회에 와서 맨발로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자 신발을 신더니 나중에는 구두와 양말까지 신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 안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주님의 변화시키시는 역사의 증거입니다. 이 젊은이는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어떤 외적 교정이나 조정이 없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뿐 아니라 눈에 보이는 면에서도 구체적으로 올바라야 함을 보여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류층의 사람들입니다. 내적인 생명률은 나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합당하게 옷을 입도록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이 아주 평범하고 합당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행하는 것을 주님의 목양하심 아래 두어야 합니다. 그분의 목양하심은 일종의 균형잡음과 바로잡음과 조정하심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의의 길로 안내하십니다. 의인은 영을 좇아 행하는 사람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육체와 혼과 영이라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따라 행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정욕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혼을 따라 행해서도 안 됩니다. 이는 그것이 의견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우리는 영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은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이름은 인격을 가리킵니다.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는 그분의 인격을 위해서를 뜻합니다. 오늘날 살아계신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안에 계시는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주는 영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 자신 안에서 의의 길을 걷도록 내적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신 그러한 목자이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해 부활하신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함의 세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해 부활하신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하는 단계입니다. 비록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로 그분의 임재를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그분의 임재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보호가 되고 떠받쳐주는 힘이 됩니다. 우리 인간 존재는 이 땅 위에서 살고 있는 한 많은 문제들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과 남편을 보살피는 아내가 갑자기 병들어 걸을 수조차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 형제는 사망이 가득한 음침한 골짜기 안으로 들어갑니다. 또 어떤 성도에게는 불구인 자녀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 성도들을 골짜기 안으로 데려갑니다. 어떤 형제는 한 지방의 장로인데 주님께서 갑자기 동역하기 힘든 한 장로 형제를 데려오실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그 형제는 먼저 있던 장로 형제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싸울 수도 없고 또 그들의 영을 거스를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먼저 있던 장로 형제의 영은 그가 물러나는 것을 허락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고통받기 위해 골짜기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예들입니다. 약 5년 전에 나는 이 골짜기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1987년 1월에 나는 중국어 회복력 성경을 만들기 위해 밤낮 수고하며 대북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1987년 말에 미국으로 돌아오자 우리 가운데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반역적인 혼란이 있을 때 나는 이 골짜기 안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골짜기 안에 있을 때 이것을 처리하는 최선의 방법은 안식하는 것입니다. 골짜기 안의 시험은 언제나 그 골짜기에서 나오기 위해 무언가를 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뭔가를 하면 할수록 그 골짜기는 더 확장됩니다. 우리는 다만 잠잠히 안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의 안식은 그 골짜기를 짧게 하고 음침한 그늘을 감소시키며 사망을 제거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골짜기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해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면 말할수록 골짜기는 더 넓어집니다. 최선의 방법은 우리가 골짜기 안에 있음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린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2절에서 주님이 우리 영과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단지 일반적인 방식으로 우리 안에 계시지 않고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 영 안에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골짜기를 합당하게 체험했다면 그러한 막막한 가운데서도 그곳이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누리기 위한 장소임을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43년에 중국 본토에 있는 내 고향 치푸교에 커다란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일본군의 침략 아래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내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지를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몇 달 동안 은밀하게 나를 조사하다가 1943년 5월에 나를 체포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군경찰 본부로 데려가서 30일 동안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나에게 골짜기였습니다. 일본군들은 전쟁 중 수많은 중국인을 죽였기 때문에 나도 어느 때든지 그들에게 죽임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타협하기 위해 하루에 두세 시간씩 나를 협박하고 고문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한 젊은 그리스 남자를 나와 한 감방에 가두었습니다. 그와 나는 약간의 영어로 말하면서 서로 교통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군은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고의적으로 내게 음식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내게 와서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음식을 구해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젊은 그리스 남자는 기꺼이 그의 음식물을 나와 나누어 먹겠다고 고집했습니다. 그와 나는 친밀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수주 후에 그는 나갔고 나는 감옥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혼자 있던 어느 날 밤 주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나는 주님께서 특별히 친밀한 방식으로 나와 함께 그곳에 계신다는 아주 깊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나는 골짜기에 있었지만 주님은 나로 하여금 조금도 해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게 하셨습니다. 결국 주님은 내가 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고 보존하셨습니다. 30여일 후에 일본군은 나를 풀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서 주님의 임재를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누린 것이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십니다. 그 지팡이는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늑대가 올 때 목자는 양떼를 지키기 위해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막대기는 훈련하고 지시하고 안내하고 받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는 지팡이를 가지고 계시며 우리를 훈련하고 지시하고 인도하고 받쳐줄 막대기를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님의 인도와 보호를 체험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더 깊고 더 높은 누림의 네 번째 단계.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더 깊고 더 높은 누림의 네 번째 단계에 왔습니다. 주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십니다. 주님의 상은 잔치입니다. 우리가 잔치를 갖기 위해 주님의 상 앞에 오는 주일에는 언제든지 우리의 대적들의 출현이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우리에게는 싸우는 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패배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에나 가정에나 심지어 교회 안에도 대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면으로 우리는 주님의 잔치를 누리지만 또 한면으로는 승리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한 주 동안 실패했다면 우리는 주님의 상을 많이 누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상 앞에 오기 전에 한 주일 내내 주 안에서 싸워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상 앞에서 우리의 잔치이신 주님을 풍성히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더 깊고 더 높은 누림의 네 번째 단계에서 주님은 우리 머리에 기름을 바르십니다. 우리의 잔이 넘칩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은 온몸에 기름을 바르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은 머리에 있는 기름 바름이 옷깃까지 내려온다고 말합니다. 의심할 바 없이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있는 복합된 생명주는 영의 기름 바름입니다.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분이 하시는 것의 모든 풍성이 이 기름 바르는 복합된 관유 속에 함께 복합되었습니다. 성경은 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축복을 나타냅니다. 축복의 잔이 넘칩니다. 시편 23편 5절은 상과 잔치를 말하는데 그 상과 잔치는 우리의 누림을 위한 풍성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기름바름인 그 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버지를 뜻하는 축복의 잔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축복이십니다. 심지어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이와 같이 5절에는 3일 하나님, 즉 잔치이신 아들과 기름 바르는 영과 축복의 근원이신 아버지가 있습니다. 평생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누리는 다섯 번째 단계. 시편 23편 6절은 여호와의 집에서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평생토록 누리는 것에 대한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확실히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온 일생에 우리를 따를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선하심은 하나님의 은혜에 관련되고 인자하심은 아버지 사랑에 관련됩니다. 따르는 것은 성령의 교통과 관련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은 우리로 3일 하나님의 모든 풍성을 누리게 하는 3일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계시합니다. 아들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이것이 시편 23편에 있는 3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누림의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결국 이 누림은 우리를 아버지의 집안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여호와의 집에 거할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은 현재뿐 아니라 오는 시대와 영원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이고 우리의 평생은 그렇게 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기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천년왕국에서 새 예루살렘에 있을 것이며 결국 영원 안에서 우리는 구속받고 선택받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새 예루살렘 안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우리가 3일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거처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 안에서 3일 하나님을 누리며 장래에는 새 예루살렘 안에서 그분을 누릴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목양하심을 잃을 것입니다. 교회 없이는 또한 교회 밖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목양할 길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양떼들의 목자이시며 양떼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은 양떼를 떠나는 것이며 목자는 언제나 양떼와 함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은 누림입니다. 교회가 없다면 이 땅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가 가득한 세상적인 오락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파티를 열고 온갖 클럽에 가입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우리의 파티이고 클럽이고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오락을 위한 최상의 장소는 교회 생활입니다. 우리가 저녁에 교회 집회에 오는 대신 집에 머물기로 했다면 우리는 손실을 입을 것입니다. 이러한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집회에 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곧 교회 집회에서 평생토록 우리를 따르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 존재는 사회생활을 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릇된 장소에서 사회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어려움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합당한 사회입니다. 결국 교회는 우리가 영원히 함께 만날 수 있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왕이신 그리스도. 시편 24편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왕이신 그리스도를 계시합니다. 이것은 오는 시대에 있을 것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왕국임을 깨달음. 시편 24편 1절과 2절에서 우리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의 터가 하나님에 의해 바다 위에 세워지고 강들 위에 건설된 하나님의 왕국임을 봅니다. 이 두 구절은 매우 좋습니다. 혼합된 다윗의 관념. 3절부터 6절까지에서 우리는 다시금 다윗의 관념이 혼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그의 천연적인 관념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는 왕국과 관련되는 것이 없고 시편 15편과 완전히 같습니다. 우리는 그의 천연적인 관념을 너무 비난해서는 안 되는데 이는 우리도 그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여전히 육체 안에 살고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안에 두 종류의 관념, 곧 인간적인 관념과 신성한 관념이 있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 안에서 오실 왕이 되기 위해 승리하신 그리스도. 7절부터 10절까지는 확실히 2절에 적합한 연속입니다. 이 구절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 안에서 오실 왕이신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7절은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오래 견디는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문들은 열방의 성문이며 오래 견디는 문은 사람들의 진문입니다. 오래 견디는 문이란 오래 견디며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학개서 2장 7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만국에 사모하는 분임을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의 관념에 따라 그렇게 빨리 오지 않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래 참으면서 그분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래 참음으로 그분의 오심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실망하여 우리의 머리를 떨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편 기자는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올 것을 기대했는데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머리를 떨굴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올 것이라는 전화를 받는다면 머리를 들 것입니다. 즉 우리는 그의 오심을 기대하면서 격려받을 것입니다. 영광의 왕이 오실 것이므로 우리는 머리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환영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시편 24편 8절은 영광의 왕이 누이시뇨 라고 묻습니다. 영광의 왕은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이시다. 여호와는 예수이시며 예수는 부활하나 계신 3일 하나님의 체현이십니다. 그분은 전투에 강하고 승리하는 분이십니다. 9절에서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오래 견디는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7절은 들릴지어다 라고 말하는데 9절은 들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들릴지어다 라는 말은 우리가 아직 약하여 우리를 움직여줄 누군가가 필요함을 뜻합니다. 그러나 들지어다는 우리가 다소 강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영해야 할 영광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만군이란 군대를 의미합니다.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는 성육신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3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온 땅을 그분의 왕국으로 취하여 소유하시기 위해 부활 안에서 다시 오시는 분이십니다. 영광의 왕은 만군의 여호와, 곧 승리를 거두시고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안에 체현되신 완결된 3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이 부활 안에서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시편 24편은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왕이신 그리스도를 계시함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목양하시는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통치하시는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오늘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장래 우리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